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2장 18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을 듣는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울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폭우가 내립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이 또 자연재해마저도 우리에게 마치 밀어닥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주의 품에 이르게 하고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듣죠. 자식을 사랑하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물을 주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요셉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적어도 애굽 총리라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말로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혜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자고 또 배우자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만에 형들을 다시 대면합니다. 이 사흘 동안의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은 감옥에 갇힌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나? 간첩이라는 혐의, 스파이라는 혐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나? 아니 도대체 우리 중에 한 사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요셉은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면 무겁고 어두운 과거, 콘크리트 벽과도 같은 그 죄의식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까? 저 형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을 보자마자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는 요셉의 생애를 압축하는 말이에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0년간 죽으라고 노예로 고생하다가 3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이 서른에 총리가 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라.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지금 요셉을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원문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일반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훼라 그러면 금방 히브리 사람인 줄 알겠죠.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신을 말합니다. 나는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산권에 가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체포됐어요. 조사관한테 붙들렸습니다. 조사관이 둘이 딱 되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큰 가치가 생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뺐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망신 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고
감옥에 살았지만은 그는 늘 누군가를 더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도 누군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즉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단번에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믿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피상성, 신앙의 천박성,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항상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은 한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하나님께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이 서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형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복수할 생각이 가득 찼다면 형을 혼내고 처벌하고 한번 단단히 본때를 보이고자 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생애 전체를 뒤집어서 돌이켜 놓을 것인가? 이게 요셉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가 분명하게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다면은 그러면 이제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여기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다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굶주림을 면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다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고 사실 이 땅에 양식 사러 온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너희들의 진실성을 증언하라 이 얘기예요. 왜 지금 요셉은 이렇게 몰아붙일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서 사람이 진실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필요합니다. 한번 용서받았다고 금방 진실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수없이 거짓말하고 또 야단 맞고 또 혼나도 거짓말하는 버릇 하나 못 고칩니다. 슬쩍슬쩍 숨치는 버릇 잘 안 고쳐져요. 절대로 그 버릇이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서 너희들이 데려오라. 이거 안 데려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라고요. 참 이 요셉의 지혜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나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갔다 와라 나머지 아홉 명 갇혀 있고 그랬으나 그 말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 번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식솔들에게 양식을 가져가려면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가 죽겠어요. 다 가야 그나마 가져가도 한두 달 먹을 양식이나 가져갈 수 있을래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늘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게 몸에 익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지혜롭다. 그 요셉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걸 압니다.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처럼 통치의 출발점에 섰던 사람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그 기도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뭘 구하는 걸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걸 기뻐해요. 그 지혜도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사람들의 송사를 잘 분간해서 듣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준 소임, 왕의 직임을 다하는 것은 분쟁을 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내가 어느 한편에 쏠리기 쉽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 권력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이익,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잘 불편부당하게 조정하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 간에도 그래야 하고 조직의 사장이 되어도 그래야 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리더십을 맡게 되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랬더니 사실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에게 부와 기와 장 뭐 다 주시죠. 나머지 다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참 잘 돌아가서 한 가지만 구했더니 다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는데 나머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21절 이 지혜로운 요셉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때 드디어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뭘 만지셨는지를 알게 되고 요셉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형들 가운데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그 괴로움을 겪었더니 누군가 억울하게 만든 일, 억울하게 괴로움을 끼치게 된 일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들 가운데 금기사항이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금기예요. 같은 공범자지만은 누구도 요셉을 먼저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우에게 범죄했다,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죄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죄를 고백하는 거고 죄를 인정하는 일 아닙니까?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 죄를 인정하는 말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고 용서받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받는 것은 회개 없이 용서를 받아도 받은 것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그래야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냥 보자마자 형 나는 다 잊어버렸어, 난 형 용서한 지가 이미 옛날이야,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이 과연 용서를 받을 만한 상태에 이르렀나. 그런데 사흘간 감옥에 들어가 있더니 억울한 일을 겪더니 그 20여 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긴 일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입 밖으로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신해야 합니다. 죄는 토해내야 돼요. 죄를 토해낼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큰 죄, 용서받지 못할 만큼 많은 죄는 없습니다. 다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도 암이라고 무슨 드러내야 치유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할머니가 맨날 병자랑을 하라.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병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랑하지 말고 병, 한 가지 자랑하면 병을 자랑해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병은 자랑하고 병은 자꾸 남들에게 얘기를 해. 병을 밝혀야 그 병을 앓은 사람들의 치유 경험도 들을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의사를 소개받을 길도 열리기 때문에 병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치유할 수 있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 죄를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사흘 동안 감옥에 있더니, 억울한 일을 겪더니, 진퇴양난에 빠지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런 놀라운 소리가 제 입에서, 자기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1년 반 동안 죄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죄 지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1년 반 동안 눈이 짓무르도록 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죄인이 아닌 때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이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 그러나 죄가, 자기 죄가 기억이 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가 기억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지 잘 몰라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을 하지, 내가 받은 상처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 준 것은 줬는지 안 줬는지조차도 몰라요. 오늘 이 요셉 앞에서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른 채 그냥 애굽 총리 사브낫 바네아 앞에서 이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지금 임했다. 걔가 그때 괴로워했던 이 상황이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구나. 이게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 르벤이 큰형이랍시고 장자랍시고 한마디 불쑥 내미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그 아이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내 말 안 듣더니 너희들이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르벤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장자이면서도 큰아들답지 못한 르벤의 한계예요. 르벤은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충동적이에요. 그냥 생각나면 내뱉어버린, 그냥 정욕이 끌어오르면 그냥 막 그냥 서모도 범하는 그런 체질 아니에요. 적어도 좀 형다운 형이라면 이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우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형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내 잘못이야. 맞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끝까지 그 아이를 팔지는 말았어야 될 텐데. 아유, 요셉이 있다면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 우리 형제가 다 하나 될 텐데. 이런 정도 얘기가 당연한 얘기죠. 형으로서 할 만한 얘기고, 굳이 한다면, 입을 열어 말한다면 이런 스토리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팔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다 피값이야. 한마디 불쑥 던진 얘기지만 피값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누군가 피값을 치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 바를 알고 있는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가벼운 까닭, 신앙이 좀 무게가 없는 까닭,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나면은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해도 되는 사람처럼 비치는 까닭. 그게 반기독교적인 영화의 주 메시지 아니에요? 쟤들은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뭐라 그러고는 사람한테는 뻔뻔하니까 거지 없어.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이 핏값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핏값을 치렀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하나 보고 나면 줄줄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우는 것뿐이에요. 울고 나면 끝이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지금 또 보면 또 울겠죠. 찬양하면 은혜 받고 웁니다. 심지어 설교를 받고 또 울어요. 울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감정이 우리 신앙을 끌어가지 못합니다. 핏값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신앙을 갖게 됐는지, 이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게 과연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게 확연히 깨달아져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저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복받았고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엎치락 뒤치락 신앙이 아니라 태풍이 불건 무슨 뭐 자연재해가 닥치건 코로나가 오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이 핏값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장자, 장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짐승들의 초태생까지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모든 집집마다 죽음이 넘어가요. 패스오버. 뭐 때문에? 인방. 문틀, 문 기둥 거기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피를 발랐더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다 패스오버 했다는 거죠. 그게 피값이에요, 피값.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네,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부지불식간에 한 얘기지만 핏값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핏값을 기억하십시오. 이 핏값에 빚진 자들은 절대로 가벼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미량 같은 영화를 보고 기독교를 욕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범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킴으로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할 때까지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예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독일의 무슨 뭐 메르켈 총리가 유대인 학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용서할 때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되게 섭섭한 게 뭐죠? 용서한 것 같은, 용서해달라는 것 같은데 태도가,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용서가 안 됐으면 어떡하겠어요? 용서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사법적으로는 정리가 됐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용서해도 그 감정이 용서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나 지금 요셉 앞에서 형들이 우리가 아우에게 범죄하였다 이 말 자체가 요셉에게도 엄청난 치유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 다음 보면 알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드디어 울음이 터진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많이 울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의 울음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형들이 내 아우 요셉에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용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되지 않은 감정적인 엉어리가 터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걸로 끝내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 제 아내한테도 잘못했다고 다 사과했고 우리 아들한테도 다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용서되니 용서 안 된다고 해서 용서할 때까지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게 신앙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무슨 큰일을 하기 무슨 큰일을 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큰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냅다 두고 무슨 뭐 맨날 무슨 교회 일이네,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이네. 그래 봐야 사상 누각이요. 흔들면 다 무너져요. 오늘 놀라운 것은 시몬을 이 요셉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한 사람 나와서 결박당하고 나머지 가시죠가 아니에요. 본인이 시몬을 끌어다가 결박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몬이 형제 열 형제 중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요셉이 끌려올 때 도단에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시몬이 가장 앞장섰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야 우리가 그 친구 살려야 된다 그러고는 자리가 떴어요. 나중에 유다는 팔아버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시몬이 둘째인데 둘째가 가장 앞장섰을 가능성이 왜 높아요? 그 전에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죠.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가장 열받은 형제가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도 이름 순서 하나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물론 형하고 동생이니까 시몬과 레위가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세겜을 쑥밭처럼 대학살극을 벌이잖아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놔요. 잔인하게 이럴 데 없어요. 할례밖에 해놓고는 그냥 다 사람을 남자들 송두리째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 그 열두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자, 읽어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같이 읽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자식에 대한 축복 기도예요. 이게 저주 기도. 이게 뭐예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은 물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 돼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요. 분깃이 없어 아예. 배분 못 받죠. 좋은 뜻에서 보면 하나님께 유업으로 삼으라는 것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재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나중에 제일 분배를 적게 받습니다. 가장 유산을 땅을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시몬을 결박하는 것은 그냥 그러면 그렇게 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열 형제가 무슨 일을 의논할 때 어떤 합의에 이를 때 가장 반대하고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시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 시몬을 형들이 다녀올 몇 달 동안 감옥에 독방살이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또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독한 사람은 독방에 좀 들어가야 돼. 감옥에 가더라도 여럿이 같이 있으면 안 돼. 독방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되게 확신범들, 정치범들, 종교범들은 독방에 갔다는 거죠. 외로움을 겪으면서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으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시몬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형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도록. 근데 이제 가서 자루에 도로 이제 다 돈도 넣어가지고 줘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하기야 뭐 지금 요셉이 무슨 돈이 필요가 있겠어요. 26절,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야, 여기서 지금 이제 변한 형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이 자루를 내는데 돈이 있으니까 야호가 아니고 돈까지 도로 돌려받았네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었을 수 있나. 왜 돈이 여기 들어와 있나.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신앙적 사고의 출발점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 왜 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게 신앙적 관점이요. 바른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겪죠. 그러나 그 사람 움직이는 그 사람을 역사를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사물, 상황,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건 무슨 뜻인가? 자, 29절 이하 3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되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걸 되게 잘 안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를 왜 또 써놨어 이걸. 여러분 중요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중요한 얘기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합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걸 기억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아듣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왜 같은 얘기를 또 해?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소리가 반복되더라도 같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나왔던 부분이네 하고 건너뛰지 말고 요거를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아홉 형제들이 바뀐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세히 아버지에게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일러드리는 것, 그렇게 아뢰어드리는 것, 정확하게 리포트하는 것, 이게 지금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은 아버지 집에서 짙은 어둠, 짙은 침묵, 무거운 감옥과도 같은 생활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대화가 끊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아십시오. 믿음이 생기면은 누군가를 깊이 배려하면 건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대충 얘기합니다. 네가 뭐 꼭 다 알아야 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만큼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빠뜨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요새도 뭐 예수 믿어도 그런 버릇이 안 없어지는데 뭘 꼭 다 얘기를 해야 돼. 다 듣지도 않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저는 짜증이 나요. 아, 결론만 얘기해라. 뭘 이렇게 기계 얘기하냐.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들립니다. 두 시간도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면 묻는 대로 다 답합니다. 끝까지 답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묻을 때는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뭐 그걸 왜 물어가 아니라 당신이 물었기 때문에 다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심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네가 뭐 이걸 안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아들들 얘기 잘 안 했어요.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저 묻는 거나 간신히 답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긍휼한 마음을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다 들어서. 그런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양식, 이런 귀한 양식을 구해왔는데 돈도 돌려준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죠. 이런 은혜는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밥 주고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느냐. 그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자식이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먼 길을 다녀왔지만 이건 아들들도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편애가, 요셉을 향한 편애가,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얼마나 다른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직도 신앙에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빼앗아가고. 요셉이 없어졌습니까? 시몬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건져야 합니까? 내 눈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다고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없다? 그렇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를 해롭게 한대. 무슨 자기한테 해로움이 있어요, 지금? 지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느낀다고, 요셉은, 야곱은 어떻게 느껴요? 다 나한테 해롭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피해 망상증과도 같아요. 저 사람 나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부탁을 하지? 전부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평생 남을 돕고 살아야 되나?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꾸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37절,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벤은 또 나서지 말아야 할 일에 또 나서고 말았어요. 그것도 뭐 자기 자식을 둘씩이나 죽여도 좋다고 할아버지한테 손자를 죽이라고 하니 뭐 기가 찰 얘기죠. 사사기를 보면 11장에 입다가 말이죠, 암몬과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해. 내가 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 딸을 잃고 맙니다. 함부로 서원할 일도 아니고 함부로 약속할 일도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 목숨에 관한 약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로벤이 이렇게 결정적인 때 헛발질을 하기 때문에 장자도 노릇을 못하고 형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장남 장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시고 동생들 보기에 늘 그래도 본이 되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아우들을 생각하고 늘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애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그런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늘 나보다도 남에게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심이 그렇게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자산을 하나님께로부터 원없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기억나게 하시고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고 표현하고 우리는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야곱은 끝까지 지금 자식들의 부활을 돋구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거죠. 예? 베냐민 못 데려갔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만 남아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그냥 나는 뭐 지옥으로 가고 말 거야. 아니 그러면 베냐민 데리고 가는 아들은 자식이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야곱,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가족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기근이라는 큰 일을 통해서 한 가족이 해호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야곱과 요셉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열두 형제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이고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그 거대한 역사를 알겠어요? 우리가 알면 뭘 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개인 가정사와 같지만은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대하 드라마에 단역이라도 거기 출연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요.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봐야 헌일입니다. 제가 옛날같이 이렇게 비가 와도 골프를 갔던 사람이에요. 공이 떠내려가도 그 공을 잡아가지고 또 쳤던 사람이에요. 남은 게 뭔데? 관절만 아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그냥 끄트머리라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끼워주십시오. 이 구원의 대드라마에 단역이라도 좋으니까 좀 저를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성공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행복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를 앓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 장마통에 집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목마르면 무슨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어요? 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한 주간 힘을 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묻거든 겸손하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틱틱거리지 않고 잘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한 주 동안에 대화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형제 간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자매 간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난 모르는 이웃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원대한 역사 구원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 떠내려가지 않고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명의 근원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이김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이 아름다운 삶, 넘치고 넘치도록 아름다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흙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물로 날개가 부러지고 살갗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터, 예배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